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장부터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인체, 신체, 이 몸을 구성하는 그 기관들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 머리 같은 이 신체 일부를 이 몸의 비유를 활용해서 교회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다양한 신체 부위와 기관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는 다양한 기관들 또 여러 부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는 눈과 귀 또 코와 입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이죠. 또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도 있고요. 그뿐인가요? 몸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뇌, 폐 그런 장기들도 제각각 지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뼈와 근육은 어떻습니까? 인체의 구조를 형성하고 장기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몸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독립된 어떤 개체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유기적인 연합체로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밖으로 노출된 부위가 있고 또 안으로 감춰진 내장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 탈이 나면 몸 전체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몸을 위해서 각 기관이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경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신체, 인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몸,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 몸의 지체들과 이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이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진리를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한 성령, 한 몸입니다. 한 성령, 한 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인종적인 차이죠.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예와 자유인, 신분, 지위상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 어르신과 젊은이들, 연령의 차이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직업상의 구분,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득의 격차 상관없이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막역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처럼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얼굴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결속된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데, 그 첫 부분에 성령을 받아서, 같은 너희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이 한 몸인 이유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더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멸시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사를 지난주 12장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다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명심하거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은사대로 각 부서에서 또 섬기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생각이 다르고 서로 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같은 한 성령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더 나아가서 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신 이 교회의 하나됨, 이 한몸됨을 참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가 한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한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근데 마귀는요, 이 한몸인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 화평을 파괴 하고요,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켜라. 이 하나 되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고 힘을 다해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몸 안으로. 자, 여기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하게 하는 것이다.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교회는 그 다음에 출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입니다. 한 몸인 교회 안으로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교회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 사람은 교회적인 존재예요. 교회적인 존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론과 교회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좋다, 예수는 좋다, 천국은 좋다 하면서 교회는 싫다.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뭐, 교회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 같은 교회 개혁가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지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를 이탈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지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현실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의 교회에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교회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 몸에 부름받은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본 전제로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다양성과 교회 통일성, 교회 하나됨과 이 성도들의 개별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14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6절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오 여럿이다. 발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지체, 교회 지체들의 다양성을 아주 실감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 기관들이 의인화되어서 의인화 기법을 사용해서 독백하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발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발과 손은 약간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손이, 발은 다른 부위보다도 유독 손을 신경 쓴 것 같아요. 손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은 자신을 손과 대조하면서 경쟁의식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과 같이 있기 싫다, 손과 같이 있기 싫다, 난 손이 싫어, 그렇게 이제 푸념하는 것이죠. 어쩌면 손보다 나는 못났다, 발은 늘 더러워지고 고생하니까 나는 손보다 못났다고 비하하면서 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다른 신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귀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눈, 옆에 붙어 있잖아요. 눈. 귀는 옆에 붙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눈은 반짝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는 정면에, 제일 위에 그것도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귀가 눈에 대해서 좀 열등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회들의 지체들 중에 자신을 발처럼 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까, 난 저 사람만큼 하지 못하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이 몸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나는 시간도 낼 수도 없고 나는 별로 교회 보탬이 되지 못하구나.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끝부분을 보면 나는 몸에 붙어 있을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발과 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몸에 붙어 있기 싫다. 나는 이 몸에 필요 없다고 스스로 비하하고 깎아내리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나는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생각은 틀렸어. 그 생각은 아니야 라고. 왜 그렇습니까? 발과 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은 손처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손도 발처럼 작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손도 발처럼 움직일 수 없어요. 귀는 눈처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눈은 귀처럼 듣지, 눈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잖아요. 제각각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17절도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중요해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눈처럼 역할을 하시는, 잘 보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중요해요. 잘 들어요. 교회에서 잘 듣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괴물이죠, 괴물. 몸이 귀만, 눈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손과 발, 눈과 귀를 비롯한 다른 지체들이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7절 말씀을 29절, 3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적용합니다. 17절에 이 말을, 말씀을 29절, 3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적용합니다. 다 사도 하겠느냐? 다 선지자 하겠느냐? 다 교사 하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예요? 다 병 고치겠,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추앙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면 좋겠느냐? 교회에 유익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면 편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특정한 은사에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은 방언을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까? 제일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끝에 마지막에 언급, 방언과 방언 통역.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사모하는 방언을 제일 뒤에 의도적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이 방언도 여러 은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너희들이 최고가 아니야. 너희가 절대가 아니야. 방언에만 치중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로 집회로 모일 때마다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 교회가 되겠습니까?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방언만 한다면 이게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장기까지도 있겠죠. 다 어우러져서 기능을 해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손 같은 역할을 줘요. 손을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입 같은 역할을 맡겨주셔서 이 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있죠. 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들. 말을 잘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말을 잘못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발 같은 역할을 줘요. 발이 아주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잘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발을 가지고 다니고 움직이면서 교회에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교회를 잘 보게 하십니다. 아, 교회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저런 부분도 보는구나. 눈 같은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귀 같은 역할을 잘 들어주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귀의 역할.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띄지 않게 마치 내부에 있는 장기들처럼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교회는 계신다. 교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위해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중요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몸된 교회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것은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계획한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명덕교회의 지체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대로 우리를 배치하시고 섞어서 이 조화로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게 없는 은사와 재능 또 실력이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두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두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지체에게 없는 은사나 재능이 나에게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특출한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없어도 뭐 아주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 교회에 두셨구나. 나는 여전히 이 몸의 일부로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두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주권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신 이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십시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초라하게 자신을 여기지 마십시오. 발처럼, 귀처럼, 나는 이 몸에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격지심을 느끼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을 교회 지체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양한 지체들은 상호 의존하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제 다양성을 얘기했으니까 통일성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각 지체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우리는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보십시오. 20절, 21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주제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사실에, 몸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또 재미있게 이 다양성을 위해서 앞에서 의인화했던 것처럼 지금 또 통일성이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 의인화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앞에서는 독백이었어요. 발이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손하고 같이 있기 싫어. 나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지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이 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는 쓸데가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용이 없어.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눈과 머리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하는 봉사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특출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근히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 섬기는 분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있으나 마나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에서 이 쓸데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손이 눈에게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장 손부터 가잖아요. 눈이 다칠 것 같으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손으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손에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어떤가요? 머리를 다치면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상호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직분자들에 대해서 참 쓸데가 없다, 소용이 없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말을 스스로 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직분자를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라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체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체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지 않고 배제한다면 그분을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무력하고 낮은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 그런 분도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로 두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 하나됨을 한 몸으로 교회가 서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22절 이하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 약한 지체들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뭔가 결핍된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교회가 한 몸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다 훌륭한 분들만 계시지 않습니다. 좀 미숙한 분도 계세요. 뭐 성경 지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뭐 또 경제적으로 또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체적으로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리고 또 상처가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 요긴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요긴한. 참 요긴하다. 꼭 있어야 한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만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연약한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서가려면 반드시 연약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내가 더 낫다, 내가 잘한다,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했다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자, 24절, 25절도 보십시오. 사실 23절부터 다 그 내용인데 24절, 25절만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중함을 더해줘야 된다. 귀중함을 더해주라는. 사랑을 더해주라. 용기를 더해주고 위로를 더해주라는. 몸 가운데서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라. 분쟁이 없게 하여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부족한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더 그런 분들일수록 귀중함을 더해주라, 관심을 더해주고 사랑을 더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초라하고 열등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으면 업신여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만약에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눈 수술을 두 쪽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려야 돼요. 안대를 하고 다 가려야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약해진 눈을 대신해서 다른 지체들이 막 협력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이 자연스럽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보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분 속한 기관이나 부서에 보면 또 여러분 사랑방에 보면 참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귀중함을 더해주라는, 귀중함을, 사랑을 더해주고 관심을 더해주고 한 마음으로 서로 같이 돌아보라, 보살펴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으로 아무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다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교회 안에 성숙하고 잘하는 성도들, 좀 훌륭한 성도들만 채워지는 교회는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그런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 그런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교회가 귀하고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죠. 몸 전체가 불편하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만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괴로워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손만 영광을 받, 손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몸 전체가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의 모습.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그럼 12장을 마무리합니다.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아십니까? 오케스트라는 솔로가 아니죠. 나는 솔로, 나는 솔로가 아닙니다. 독주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는 독창이 아니에요.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잖아요. 합주입니다. 금관악기 있잖아요. 목관악기 있습니다. 타악기 있습니다. 현악기. 각 재질이 달라요. 나오는 소리도 다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교향곡은. 그런데 한 대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빚어내는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